오늘은 비디오를 먼저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디오 제목이 이렇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침부터 스마트폰 화면에 뜬 사건 사고에도 화가 나고 지하철에서 밀치고 지나가는 인간에게도 화가 나고 막말하는 상사, 일 떠넘기는 동료에게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화가 쌓여 점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밉니다. 그러다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소한 일에서 느닷없이 화가 폭발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를 팩 지르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를 하죠. 나도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분노가 치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짜증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런던 최대 철학 커뮤니티를 이끄는 줄스 에번스는 책 삶을 살아가는 기술에서 화내며 사는 사람들에게 스토아 철학자의 세네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지금만 화나는 세상은 아니었다고요. 어린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화에 대해 책까지 쓸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네카가 살던 시절이 기원전 4세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책은 화를 잘 내는 자신의 동생 로바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책에서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합리하게 통제할 수 없게 생겨나는 것인가? 세네카는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화를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온다. 그리고 분노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자신과 관련짓는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면서 화를 낸다. 그러나 날씨는 당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저 일어난 것이다.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는 어떨까? 그게 반드시 당신에게만 겨냥된 모욕일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든 항상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에게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인 에피테토스도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편란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몸, 재산, 명성, 직업, 부모, 동료, 상사, 날씨, 경제, 과거,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죽을 거라는 사실. 물론 자기 몸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약하고 다치기 쉽고 아무리 애써도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에피테토스는 또 하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 네,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너무 적어 보인다고요?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통제력밖에 갖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대부분을 화가 난 채 무력감을 느끼며 비참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현실의 무작정 안주에 무슨 일이든 손 놓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역경에 처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모든 것이 나의 통제하에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버리는 연습을 한다면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말합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네, 잘 보셨습니까? 동의가 되시는 내용인가요? 독일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가 2012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출간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성과를 내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정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낳은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성과사회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해간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시스템 가운데, 성과사회라는 시스템 가운데 개개인의 인간은 피로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경쟁이 피로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그 2년 뒤인데요. 2014년에 분노사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지우라는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요. 정지우 씨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모습은 이미 이제 피로사회를 지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사회가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분노사회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여기 미국에 있다가 우리 잠시 한국을 가면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할 때 웬만해서는 크락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양보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한국에 가면 크락션 소리를 자주 빈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 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싸움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사회임을 조금 느끼게 되죠. 원래 한국인은 한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분노가 많은 민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철학자인 줄스 에반스는 그의 책 삶을 사랑하는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근본, 그 바탕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서 기반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자신과 관련을 짓는 것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It i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상관을 하고 참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분노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재산, 명성, 직업, 부모, 동료, 상사, 날씨, 경제, 과거, 미래,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화를 내지 않는 바탕에는 나의 제한적인 통제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령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직업이나 결혼 등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자녀와 자주 부딪히게 되고 결국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쓴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닉네임이 평안의 기도예요. 영어로 하자면 The Prayer of Serenity인데요.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매 순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십니까? 혹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 내가 바꿀 수 없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합니다. 이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y were filled with madness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그렇게 분노, 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정도가 느껴지시죠? 그렇게 분노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분노가 가득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가 나게끔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분석, 오늘 방금 본 영상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컨트롤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의 대세였어요. 유대 사회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활동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작은 섹트, 분파에 불과했어요. 자그마한 무브먼트였어요.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도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문헌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수많은 메시아가 이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다가도 죽으면 그 무브먼트가 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렇게 영웅이 났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이 옳다고 확신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확신했다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냥 두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했고 이로 인해 이들은 늘 분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디오에 나오는 책에 견주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화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6절입니다. 6절은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6절인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회당 안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아픈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회당 안에서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주일날 예배당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종합하자면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지쳤는데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즉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회복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안식일에 기대하는 것이 회복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를 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본질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경련을 못할 망정, 7절에 나와 있듯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회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서 나와 있듯이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을 붙잡지 않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대신 회복을 이루기 위한 부분적인 방법론인 일하지 않음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 붙잡혀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달에 집중해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그렇게 분노를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디슨 한인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에크와 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주게 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한국어로 교회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의 교자가 사길 교자가 아닙니다. 친교한다고 할 때 그 교자가 아닙니다. 친교의 교자 같은데 그 교자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사귐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란 단어에서 교자가 무슨 한자를 쓰죠?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교회의 본질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티칭 엘더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종교 교역자들도 중세시대에 단 중앙에 있던 성찬 테이블을 치우고 무엇을 중앙에 가져왔냐면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 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 훈련으로 말씀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교회 생활의 본질을 어찌 보면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2013년 기독일보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제목이 이래요.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제가 이렇습니다. 청년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처음에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설교와 지루하고 딱딱한 예배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문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친숙하고 현대적인 것들로 교회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화려한 조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현대적 감각으로 교회를 바꿨어요. 그런데 실제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진지하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오히려 청년들의 신앙을 잃게 한다라는 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쓰여진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리턴 월드를 통해서 리빙 월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지키는 것이죠. 간혹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화를 내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부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누가복음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그런데 그거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1년 동안 듣는 게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시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 교회에 한 예인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강의를 6개월 동안 가겠다고. 그때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6개월 동안 내가 로마서를 파야겠다. 목사님처럼. 그래서 로마서를 50번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닌가요? 6개월 동안 로마서를 하니까 지겹다. 그리고 실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질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말인데요. 어거스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본질에 집중할 때, 여기에 시간을 집중할 때 우리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일하지 않음이라는 비본질로 안식일을 규정할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광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생활 하면서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비본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저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저 장로님 그럴 수 있지. 저 집사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럴 때 교회 생활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분노로 점철되지 않고 회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화를 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회당 안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낸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 자유함,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본질에 집중함으로 평강으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사회를 넘어 분노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에 집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혹 우리 중에도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함과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